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특별히 오늘 들어가는 내용은 좀 우리가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약간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하늘로 들림받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지만 단 하나 걱정할 것은 아직도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이런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열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 결론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도 바라고 바라던 일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날,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날들이 많이 말씀되고 있는데 결국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사탄이 가져온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 하늘과 땅이 다 회복되고 이제 죄와 사망으로 더럽혀진 사탄을 따르던 천사들을 다 멸하시고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로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반역하였던 사람들을 마침내 할 수 없이 진노로 주님이 갚으시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왕이 되셔서 결국 아버지의 나라 즉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참 주님이 가르친 기도처럼 왕국이 임합시며 왕국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사도 베드로가 결국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끝에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으로 예정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찬란하게 빛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참 열두 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 있죠. 또 진주문 열두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도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이 바닥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엄청난 거죠. 1500마일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면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국 이 워싱턴 쪽에서 남쪽에서 나이아가라 그다음에 덴버에 이르는 그러한 1500마일 정도 되는 12000 스타디언 가로 세로 높이가 이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이 땅에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네 개의 인이 떼어지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모든 저주들이 또한 사망이 이 땅에 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중반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들림받고 난 후에 지상에서 사라진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보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우리가 들림받고 난 후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과 친제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않은 분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직 되지 않은 분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이 경고의 메시지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롯이라는 사람이 그 소돔 땅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롯에게 그랬죠. 오늘 밤에 소돔을 불로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롯 자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다른 가족들 두 딸 외에는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죄악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혼이 고통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의인이 된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에 심령에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심령에 상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된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엄청난 얘기죠. 이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기간 동안에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있는 사건으로 요한은 성전에 있는 제단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지어졌다는 얘기죠. 제단은 성전의 문에 들어가자마자 나온 거죠. 결국 이 죽임당한 순교자들을 순교자 그러지 않고 죽임당한 혼들이다, souls 그랬습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들은 목소리와 기억이 있고 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몸이라 그러지 않고 혼돌이라고 묘사했는데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였다,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을 수 있는 몸도 있습니다. 그 몸은 육신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겠죠. 혼적인 몸이죠. 그들이 우리를 죽였다, 원수를 갚아달라. 근데 흰옷을 입혀줬으면 참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면 믿어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의학 등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 주신 거죠. 따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뭐 사람의 말은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지면 안 되죠. 내 생각 가지고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하며 주일마다 교회 가서 고백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고백을 합니다만 정말 얼마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갖다 댈 수 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혼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뭐 조그만 공 같은 것이 붙어 있다고 그렇게 다닌다고 우리 몸속에 막 공 같은 것이 붙어서 돌아다닌다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목이 잘린 순교자들이 결국은 말도 하고 기억을 하고 그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울부짖는 장면에서 또 그들을 위해서 흰옷이 주어진 것을 볼 때 이 혼은 육신의 몸같이 똑같이 생긴 몸 안에 있는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정서가 존재하는 곳으로서 육신의 모습, 신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명인간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아닌 거룩한 영이다 그랬죠.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할 때 육신을 벗고 새 몸을 입을 때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해야 된다고 빌립보서 3장 또 요한일서 3장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킨다. 또 사도 요한도 우리가 그분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자, 특별히 혼이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참 그 부자,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그 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 속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명하시어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서로 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죠. 여기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그 부자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서 썩었지만 그 혼은 여전히 살아서 말하고 있죠. 그것을 볼 때 혼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귀, 입, 입술, 혀, 코, 목청, 치아 등 이런 턱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말이죠.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잖아요. 이거는 혼이 안에 있는 혼이 이 눈에 있는 그 창을 통해서 밖을 보는 겁니다. 눈이 뭘 볼 수 있나요? 안에 혼이 그 창문 같은 유리 같은 그러한 눈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려지면은 못 보는 거죠. 결국 그래서 눈이 나빠져 가지고 그게 완전히 녹내장이나 무슨 이런 걸로 해서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면 안에 혼이 살아 있을지라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맞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혼은 신체 형태를 가지며 사람이 죽을 때 육신을 떠난다고 말했죠.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35장 18절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가 죽을 때 그녀의 혼이 떠나려 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했다. 떠날 때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고 그러죠. 심장이 딱 멎었을 때 의사가 시간을 딱 재가지고 이 사람 몇 년, 몇 달, 몇 생, 몇 분, 몇 초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혼이 떠날 때 심장이 멎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너무나 그 암 때문에 키모테라피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정신이 돌아가지고요. 결국은 병원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달려가 보니까 그 USC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눈동자도 있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말은 못해요. 근데 의사들이 뭐라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혼이 떠나야만 사람이 죽는다.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남편에게 허락을 줘서 3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그 혼이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니 딸이 둘이 있다가 이제 막내 딸을 낳고 갓난아기인데 이게 그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좀 살려주셔야죠. 혼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일 만에 혼이 들어오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성경대로 한 거예요. 제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떠날 때가 이르렀더라. 그 얘기는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죠. 혼이 떠난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혼이 이제 육신을 떠날 때가 됐다. 육신이 죽을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아직 내가 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영, 혼, 육 가운데 무엇이겠습니까? 혼이죠. 혼이 떠나서 육신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가는 것마다 핍박을 받고 고생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표현이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만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가며 영육간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는 소망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00년 전에 가난한 사람 가운데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세상에 해가 질 때 그 노을이 너무나 붉으면요, 아, 오늘 주님이 오시나 보다, 이렇게 간절히 참 바라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육신적인 삶이 편하고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좀 웨스턴 서방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편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육신의 안일함을 취하는 것을 더 선호한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항상 편지 서두에 이렇게 기도문을 쓴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몸 혼영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을 완전히 온전히 채우는 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혼은 아담에게서 유래한 죽은 혼, 사람의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죽은 혼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계속해서 전파되었을 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창조할 때 살아있는 영은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만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 두 군데 정도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에서 혼이 떠났다가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들을 책망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도망갔습니다.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한 번만 먹고 죽을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주었죠. 그럴 때 그 가족이 3년 반 동안 기근 속에서도 굶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 기도하기 전에 평안하냐고 그러니까 그 과부는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좀 이게 원망 섞인 얘기했지만은. 근데 그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혼이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아이의 혼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 아이에게 엎드려가지고요. 이 아이의 혼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 여러분 열왕기상 22절에 그 부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바로 몸이죠. 몸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거죠. 이건 바로,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어넣으니까 결국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혁에는 산 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living soul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호흡이란, 영이란 말은 말이죠. 히브리 말로, 루아흐죠. 그리고 헬라 말로 푸뉴마입니다. 다 이렇게 루아흐, 푸뉴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단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창조될 때 몸과 혼 영 세 가지로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셋이 하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사람도 몸과 혼과 영이 사실은 하나로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라도 비뚤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병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9절로 다시 돌아가서 죽임당한 혼들이 있다. 목팸받은 당한 죽은 자들은 바로 참수형을 받은 겁니다. 사도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화에서 자행한 것과 똑같이 앞으로 큰 바벨론 로마 종교 치하에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도 똑같이 목을 베어서 참수형을 하는 것이 최후의 형태가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두대에서 많은 사람이 목베임을 당할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그를 따르지 않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사람들의 혼들이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절을 보면 제단 아래에 혼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제단은 문자 그대로 성전의 제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실제적인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에 어떤 자가 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으로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이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예루살렘 땅에 다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앞으로 제3성전이 건축이 되죠. 후 3년 반에 거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문자적으로 성전에는 제단으로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이며 실제적인 사탄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 앉아서 성전 밖에 이 문자적인 제단에서 사람들을 제물로 목을 벨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목베임 당한 성도들은 7장에 가보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7장에서 땅에 있는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이죠. 그들이 14장에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휴거됩니다, 그들도. 이것은 바로 환란 후에도 이러한 무리들이 휴거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환란 때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휴거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바로 환란 전 휴거입니다. 그 후에는 휴거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여기 14만 4천 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목베임을 받았다 부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모세와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 외에는 휴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섯째 봉인으로 들어갑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이 땅에 떨어지며. 자, 여기서 환란이 끝나기 전에 앞서서 일어날 일들을 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한 현상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보게 되면은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을 타고 들어가죠. 말을 탄 군대들입니다. 예, 말 탄 군대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말 탄 자들이 주님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그렇게 나올 것을 아마겟돈에서 그렇게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말을 탔을까요? 지금 뭐 얼마나 좋은 그 운반 기구가 많습니까? 예, 뭐 탱크도 있고요, 전차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 징조가 생기면 그것들은 다 malfunction이 됩니다. 6.1 전쟁 때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랍 연합군에서 완전히 패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항복할 지경이 됐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랍 연합군의 모든 전차들, 탱크들 이런 걸 malfunction 동작이 안 되게 했고 그들이 가진 총까지도 대포까지도 동작이 안 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의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환난 때 된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하시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동일한 현상이 예수님께서 미리 마태복음 24장 29절, 누가복음 21장 25절,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 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처럼 떨어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죠.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걸 믿지 않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 불로 심판한다.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말라. 이렇게 배웠죠. 세상에서. 자, 그럼 본 적이 없는 일. 어떻게 해서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까매지는가? 해가 검어지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꽁꽁 얼어붙겠죠. 달은 피처럼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가 힘든 겁니다. 왜 믿기가 힘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게 빛이 생겼어요. 그냥 저 바다에 고래가 있으라는 게 고래가 딱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채소가 막 이런 땅에서 올라왔고요. 과실수가 올라왔고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알잖아요. 뭐 예수님이 씨 뿌려가지고 거두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앞에 캄캄하죠. 그러나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시주막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오 하더라. 자, 여기 진노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로 wrath입니다. wrath. W-R-A-T-H죠. wrath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죠.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땅을 황폐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24시간 하루의 진노의 날, 하루의 모든 심판을 끝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진노의 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날입니다. day는 24시간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가 2000년 정도 지났죠. 그리고 성도들이 시고되고 이 땅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 복음을 거부한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모든 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믿지 않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죄가 얼마나 불경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진리형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은 세 가지를 책망한다. 너희 세상 사람들아 뭐 잘못된 거 내가 가르쳐 주겠다. 첫째, 죄가 뭔지 아느냐? 뭐 철학자들은 관약에 어긋난 거 그러지만은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율법의 죄는 다 예수님의 몸에 다 전가돼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죽으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안 지킨 것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랬죠. 율법시대에. 그러나 지금은 십계명을 안 지켜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의 모든 죄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본다. 나를 믿어서 은혜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 심판이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물질을 따라다니고 세상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정욕을 따라다니는 이것 결국은 네 마귀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거든. 내가 죽었다 살아날 때 이미 심판받았어요. 내가 죽을 때 마귀가 가져온 죄가 다 도말됐고 내가 부활할 때 사망의 권세 마귀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패배했다.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지금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받느니라. Judged is judged 그랬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거짓말하는 게 죄지. 가늠하는 게 죄지.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멕시코 가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을 21년 동안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제가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마약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약을 하는 것을 주님이 용서해 준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었지 절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보면 보세요. 은혜 복음은 안전하고 말이죠. 어떤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으로 사람들을 호도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의 날, 이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시대가 다 지나고 때가 차면 휴거가 되고 나면 대환란이 되게 되면 경륜이 지나서 환란 시대가 되죠. 그때는 더 이상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회개하고 내가 죄 있는 것을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무덤까지 가셨다가 지옥까지 가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들을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 받는 겁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직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러죠. 부활하시가 제자들에게요. 제자들 보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원 받으신 분들은 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확신이 들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 이 순간에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위선자 종교인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 평할 주려고 한 모든 정치기관들 유엔이나 바티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그때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곧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6장 16절에 보면 산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라. 산들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오늘 이 세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우면 말이죠. 그 진노를 감히 못 보니까 산과 바위와 우리 위에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못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때 막 폭탄이 터질 때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머리만 어디에 쳐박고 말이죠. 뒤에 엉덩이는 그냥 한우 치솟고서 그러면 안 죽은 줄 알았죠. 안 보면 말이죠. 폭탄 안 본다고 안 죽습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어린 양 옛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억울하게 힘없이 죽어가며 나를 믿으라고 구원을 제시하셨던 하시면서 피 흘리며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진노와 영광의 하나님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만왕 만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진노 중에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뭐 눈은 붉을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은 환난 기간의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모든 광경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성령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을 네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도 사복음으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면을 네 가지로 각도해서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사역하신 분의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른 네 가지 면에서 주님을 묘사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6장에서 19장에도 네 번에 걸쳐 환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6장에 인이 떼어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8장에서 12장에 나팔이 불리면서 일어난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12장에서 시작해서 14장 20절까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그때는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오죠. 지금은 공중에지만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5장에서 19장까지는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호리병 심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17장, 1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바벨론이 어딘가? 지금 큰 바벨론의 모습이 이 땅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큰 토성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 로마에 가면 온 세상의 왕을 지배하는 큰 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하지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말하시고 제거하시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는 길은 그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처도 길이 될 수 없고 마음에도 길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뭐 종교가 통합이 돼가지고요. 이제 크리슬렘이라는 종교를 단일 종교를 만들었죠. 이제 앞으로는 크리슬렘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엄청난 핍박이 올 겁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결국 교회들이 다 지하로 들어갈 때가 곧 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신지 안 믿으신지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만이 사람들의 양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모든 죄악들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 마음속에 어떤 죄들이 뿌리 박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죄들, 여러분 양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들을 제가 열거할 때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 사람 몸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누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위장으로 들어가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화장실 가서 냄새나는 그 배설물 있잖아요. 꼭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죄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건 남이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아무리 저주해도 그 더럽힐 수 없죠.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째,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 티네이저 자매인데 나이가 몇 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착하게 생긴 자매예요. 그 자매를 이제 전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너 혹시 죄가 있느냐? 근데 죄가 없대요. 죄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할 텐데 네 속에 혹시 이게 있는가? 한번 지금 살펴봐라. 어? 악한 생각이 있느냐? 있다고 그래요? 간음이 있느냐? 아이고, 천사같이 생긴 아이가 간음이 있대요, 안에?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다 있대요. 너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를 믿어야만 이 죄로부터 깨끗해진다. 양심을 정결케 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신다. 걔가 카톨릭 신자거든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기도하겠느냐? 지금 주님을 믿는 기도를 하자. 기도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랬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죄인이란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눈을 약간 뜨고 봤더니 이 자매가 이제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냥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이야, 결국은 이 자매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그 자매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멕시코 갔을 때도 한 50대 중반 있는 사람에게 너 죄가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얘기했죠. 스페니쉬로. 하나하나 다 있대요. 그럼 너 죄인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요.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 속에 누가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 보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자기 속에 그거 있는 걸 몰라요. 아직 기회가 안 돼서 간음도 못하고요. 기회가 안 돼서 살인도 못한 거예요. 조금 미운 마음이 살인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이 사람도 하나하나 했더니 자기 죄인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Señor Jesucristo, yo soy pecado. 이렇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도 제가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람들의 양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모든 죄악들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지금이라도 지각이 열려서 마음속에 아직 죄들이 해결이 안 됐다면, 회개하여서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시간,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에 하늘로 들림 받는 축복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나이다. 아멘.